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뭐 빠질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사람의 창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온 피조물들,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지 될 방향성, 우리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만약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면 또 그 모습 속에서는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인데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 우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올바로 드러나야지 되는데 그것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것, 그것이 이 땅에 죄된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이 피조된 것인지요. 그 우리라는 관계, 이것은 각각 자기 스스로가 따로 있고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관계, 이걸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라는 관계를 바라보는 것과 참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라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참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한 몸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인간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이미 부부관계부터가 깨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장되어지지 않는 의미에서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는 관계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있고 너가 있으면 그냥 우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라는 존재는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단순하게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하더라도 성경은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 몸된 관계는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변형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부부관계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된 한 몸 관계로서의 부부가 아니고 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가 필요한 것이고 배우자도 그런 입장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부관계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변질되어버린 우리의 관계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모습은 여전히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회,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이 우리라는 안에서도 열심히 뭐 싸우고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정치권들을 보면 여당, 야당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던 여당과 야당이 하나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가 되죠? 그 여야가 상관없이 국가라는 단위에서 다른 나라와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와의 문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우리라는 그 관계는 결국은 그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다른 그 힘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이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버리냐면 이 안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집단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버린 타락해 버린 우리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락해버린 세상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가족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피해를 입히는 다른 가족이 나타나면 그 가족과 또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참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우리라는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모습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세 분은 각자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이야기거든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만 이분은 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일하셔도 그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의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일하시지만 그 하나님 한 분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일하시더라도 그 모든 일은 세 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는 나는 나로 존재하고 너도 너로서 그대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합해져 있는 연합, 그걸 우리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라는 관계는 여럿이 모여 있지만 그 각자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모습 속에서의 우리, 그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타락한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모습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인간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 가시고 드러내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세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애쓰는데 그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이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하게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는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으로서의 뜻, 예수님으로서의 의지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라는 그 차원,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각각 열심히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하셨지만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참된 삼위로서의 하나님 그 한 분이 행하신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한 말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것이거든요. 자기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고 죽을 고생도 한 그런 열심을 내가 살아갔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삶을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뜻에 순종되어진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순종해야지 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되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순종하지 못하시고 당신의 뜻을 여전히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였는가?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연약한 모습인 것 같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 엎드려 얼굴 대고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기 싫어하신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 온전한 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심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분리되어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영원히 분리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가 이제 십자가에서 분리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온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모습이고 그게 흑암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건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삶 속에 그 영원한 삶을 이어오시던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그것이 큰 고통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이것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이신 당신에게도 큰 고통이고 심각한 상황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내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유익이라는 것이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포기되어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죠.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 미리 정하셔서 아신 그대로 우리를 다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이제 양자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내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로 새롭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참된 소망으로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을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냐 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는가 하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모습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그걸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냐면 교회라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몸된 이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가 그냥 이 땅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갖고 있는 그 몸에 속해 있는 그 각각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도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지금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우리들 각자는 그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라는 게 어떤 거죠? 지체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다 있지만 이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각각이 모여서 하나로서 올바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나요? 이게 따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손이 아무리 귀하지만 여러분 정말 제 손은 별로 이쁘게 생긴 손이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 이 손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손이 떨어져 나가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무리 이걸 뭐 손톱을 이쁘게 하고 손에 뭘 바르고 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 놓더라도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손은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손이거든요. 그게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나는 독립된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 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사실 뭐 제가 봐도 별로 이쁜 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몸에 이 손이 있을 땐 이 손은 너무나 귀하고 참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는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도저히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지체라는 것이 몸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고 어떻게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지체가 과연 몸에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몸의 지체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지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가 몸의 한 지체가 아무리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도 그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죠. 그 지체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이 자기 자신의 잘남만을 이야기하고 내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너가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이야기하고 손발이 너가 아무리 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이루겠니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불허한다면 이건 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참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구나라는 것을 교회의 지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애씀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익을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은 남을 돕기도 해요.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위한 거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결국에 가서는. 그런데 그 나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공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볼 땐 주로 2장 20절을 더 집중해서 보지만 그 2장 20절의 모습이 19절을 통해서 20절이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고 새롭게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죽었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게 바로 율법의 사고거든요. 사도는 지금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을 도저히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복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내겠다라는 게 바로 율법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향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던 나는 죽었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나를 추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나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되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십자가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무능력한 모습이고 불가능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유익, 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안에 알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 어떠한 존재로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임을 우리 안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나의 죄를 구속하여 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내가 달려야지 되는 그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그건 내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손을 펴서 그냥 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서신서의 내용들을 많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늘 감사하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충만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지금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었던 인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삶으로 깨어져 버리고 타락해 버린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신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삶을 경험하면서 그 삶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새롭게 피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는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 되어지는 몸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로 드러내는 참된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또한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그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성도로서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